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12일 일요일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 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성경 기자가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탄생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국제 표준 번역은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한다. 이 문장을 직역한 것에 따르면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을 기억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가 구주 곧 여호와라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그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가인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부모가 거의 숭배했던 맏아들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하와는 가인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가득한 어조로 말하는 반면 아벨의 탄생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아벨에 관해서는 서술자가 그저 또 낳았다 라고 기록할 뿐이다. 가인의 이름은 얻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카나에서 왔으며 그는 무언가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영어로 아벨이라고 표기된 히브리어 헤벨은 입김 또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허무함, 공허함, 실체가 없음을 나타낸다. 전도서에서는 헛됨을 나타내기 위해 헤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의 것을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소망을 오직 가인에게 두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묵상. 실제로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경험했던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창피한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오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적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약속된 구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시까지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사 인성을 취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같이 하여 그분 자신의 굴욕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올릴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8. 잠시 잠깐 우면 사라지게 될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왜 그리도 욕심이 나는지요.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9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는 불량자였습니다.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질 나쁜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폭행죄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은 오랫동안 지속된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자각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소문으로 그들을 압박하셨고 아버지의 권고로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무시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변동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의 지점이 되자 하나님은 25절의 표현처럼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어떤 호소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본 그들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선택을 돌이킬 조짐조차 사라졌을 때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기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라는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은 마음의 정욕을 때로 사는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표현법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품성적 표현법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본성대로의 선택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호소가 소용이 없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노력을 그침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돌려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시지만 하나님의 호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야만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결심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결심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2절의 표현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아버지의 덕택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한 성전에서의 봉사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라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그들에게 직업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린 채 오직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지식 이상의 확고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깊은 확신과 그 깊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것의 바른 의미는 직관적이거나 지식적 알미 아닌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함으로 인한 경험적 알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생명의 대상으로서의 나를 만드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을 확신하여 혹 삶 속에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랑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곱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경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확고한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처럼 명확치는 않지만 그러나 관심만 가진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연계 속에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널려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은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조차 또한 십자가에 달린 자신에게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매우 분명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뚜렷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선택할 때만 하나님을 모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속에서도 또 이 천연계 속에서도 우리 양심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악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든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함으로 하나님의 호소는 그들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어쩌지 못하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를 결심할 때 그때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않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를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 호소하지만 그 호소조차도 거절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의 선택에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의 선택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그가 평소 가진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셨는데도 그러나 바로는 그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애굽의 신들보다 근본적으로 다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임이 그에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선택한 그의 결심을 지속했고 그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그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1절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선택대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사망 속에 있게 된 결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주의 책임지시는 사랑법으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사실은 사무엘상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인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아니라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출애굽기 8장 32절에도 사실적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 말을 했던 배경이 네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 때, 그때에도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때에도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맞이했을 때의 바로의 선택이 스스로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는데 그 상황을 이때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도 여전히 바로는 스스로를 마음을 완강케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스스로가 강팍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그 사람들에게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다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 본성인 하나님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며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어둠이 깊어져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그 빛이 어둠에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인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사랑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인 사랑대로만 행하시는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격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를 호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바꾸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며 산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자신의 실수를 내놓을 용기조차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모든 실수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25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의하면 여호와님 내 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란 주의 품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품성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해주고 싶은 품성, 잘못한 그 선택의 결과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싶은 주님의 품성인 것처럼 그분의 품성을 인하여 저의 수많은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실수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가져간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감추어지길 원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을 때에 그는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한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포기할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창조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가진 그 품성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로 끌려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서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의 난해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왜 여자를 개라고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방인을 표현하면서 사용하신 거칠고 무정한 말, 곤경에 처한 이방인을 돕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태도, 또 그 후에 마음을 바꾸는 엉뚱한 처사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더 넓은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고 충분한 의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이 포함된 문맥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등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베푼 예수님의 선교봉사를 말하는 기사에 속한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기적으로 떡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런 능력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나타낸 제자들의 강팍함과 무지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강조하는 더 넓은 문맥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8장 21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과 우리가 살펴보려는 마가복음 7장 27절의 이 말씀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의 이야기는 7장과 8장과 또 몇 가지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장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치른 논쟁에서 예수께서는 부정한 대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전통과 유전을 반박하시면서 진짜 부정은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에서 그분께서는 이방인 같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를 또 반박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편애가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로 어떤 님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어떤 우선권을 간다는 관점이 두 가지 이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장에서 첫 번째 이적에서는 5,000명의 유대인을 먹으셨고 8장에서 두 번째 이적에서는 4,000명의 이방인을 먹으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약간의 차별을 둔 것인데 어떤 점에서 유대인에게 구속사에서 어떤 우선권이 있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굽힐 줄 모르는 믿음은 그 제자들의 완고함과 무지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또 저항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가복음 7장 27절 그 여인을 개로 말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속사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해석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는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의 이런 사명을 거듭거듭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그들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명, 곧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을 모아들이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방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 베니게 지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분이 결심한 건 분명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느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왔다는 교훈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교만과 배타주의 때문에 그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대단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나타낸 그 무관심의 침묵과 또한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지지하는 그분의 진술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관건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비참한 이방 여인을 돕지 않으려는 좋지 못한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들의 면전에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적개심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종으로 가르칠 때 사용하는 특유의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 것이죠. 성경에서도 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작은 개를 의미하는 키나리오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더러운 것들을 먹어치우는 잡종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작은 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퀴나리오이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은사의 거친 면이 상당히 부드럽게 되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의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의 영법과는 약간 다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과 이방인 간의 사회적 교제를 막는 높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나라나 인종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얼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아래에 있는 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퀴나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를 알아챈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답에는 구속사에 대한 의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신학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지닌 칭호인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은 지지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을 아주 유리하게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먹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데도 처음엔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 축복들이 이젠 이방인에게도 흘러가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대단한 겸손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나타내면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깊은 생각과 확고부동한 믿음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녀의 딸을 먼 거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 얘기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기적이었다. 예수께서 드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원하는 동시에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의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셨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로버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이가 벌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는 은혜롭고 사랑 깊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의 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악명 높은 이방 지역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부정한 여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범세계적 선교 사명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과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완고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영혼불멸 사상을 지지하는 증거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있고 부자는 죽어서 그의 형제들이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광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도서 9장 5절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그것은 사후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비유일 뿐 아니라 나사로라는 개인의 이름을 언급한 유일한 비유라는 점에서 독특한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이 비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 또는 재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역시 상당 부분 그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은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의 전혀 다른 삶의 입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들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헌들을 아르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동안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을 만큼 나사로는 매우 가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거기서 쉼을 얻으나 부자는 죽어 그냥 장사됩니다.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어 자신의 타는 목을 축여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온몸이 아니고 혀라도 적셔달라는 아주 애통한 호소입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이것은 비유의 상징적인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사후의 상태를 말할까요? 자, 이런 문제는 대단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왜 이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런 비유의 전체적인 신학적 역사적 문맥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